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면 미지근한 뜨거움이 없어요. 미지근하고 또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침체와 패배감, 세속화되고 변질된 신앙, 율법주의와 교권주의로 타락한 종교인들. 물론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진, 참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의 가장 최고의 원형교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회개를 일으키고 심령의 갱신을 일으키고 회복과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초대교회, 오늘 교회와 참 많이 다른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회복, 갱신과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더 좋은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선물. 성령님은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도를 두 번째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선물로 보내어주신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들을 세우셔서 이들이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12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늘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심으로 12명이 되었는데 곧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아들과 여자들을 포함해서 약 1만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 가장 우수하고 최고로 적합한 자들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약 1만 명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입히어진 권능과 권세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두려운 경외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가르침과 기적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그들에게 미리 준비되고 훈련된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마음만으로 끝났을 것이고 다 흩어지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말씀의 사람 사도 베드로 때문에 그들은 끝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세주요 자기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죠. 사도들이 이것을 깨우쳐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가장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사도 베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바로 설교자요, 영적 리더인 목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역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설교자, 성경과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사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후예들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훈련된 이 목사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선물이죠. 언제 여러분들이 저를 키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 목사를 이곳에 세워서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한 것, 천국을 알게 하는 것,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메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고 아끼고 도우며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을 신방해야 되죠. 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일들을 위해서 멘토를 해야 되죠. 교회 행정과 관련된 일도 참 많습니다. 간혹 가장 바쁜 때인 주말에 결혼식도 있고요. 또 갑자기 생긴 장례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해야 할 일, 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를 말씀의 종, 말씀의 사역자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불러야 됩니다. 목사가 신방도 하지만 신방의 사역자, 목사가 행정에도 빨개야 되냐면 행정의 사역자, 또는 심부름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가장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사역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다른 사역으로 대치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바람에 사도들이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므로 잠깐 본질을 망각하고 본질에서 떠나고 핵심 사역을 놓침으로 교회가 걷잡을 수 있는 큰 다툼과 큰 시험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떠난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즉시 이 사실을 깨닫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사역으로 다시 빨리 복귀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본질 사역으로 속히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도들의 말씀 사역, 이것이 절대적인 사역이듯이 오늘날 목사의 말씀 사역 또한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게 될 때 지금껏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영적 체험,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처음에 이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요. 영적 변화를 자신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은 신비로운 체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 말씀 사역이 있을 때 성도가 참 성도가 되고 교회가 참 교회로서 준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접대 일은 누구 해야 되느냐? 집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집사를 최초로 뽑는 것이 나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에서 설교서인 그의 책 땅끝까지 이를 위해 보면 본문 41절 42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문 41절 42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누가는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다. 아마 성령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그들의 지성을 멸시하거나 신학을 경멸하게끔 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즐기고 있지 않았음을 주목하게 된다. 반지성주의와 성령 충만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초기의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교사이며 그들은 인간 교사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굶주려 사도들의 사사를 받으며 그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다. 더욱이 그들이 복종한 사도들의 가르치는 군인은 기적들에 의해서 진정한 것이 확정되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이라는 최종적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져 왔으므로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000명의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서 수만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시고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치원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사는 절대적 존재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영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많이 다르죠. 아, 우리가 하는 거 똑같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많이 다르다. 와,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요 느낌이 지배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 신앙이 상당히 많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런 행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이거든요. 이러다가는 유럽처럼 교회 문 닫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0년 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 교회의 생명,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은 성령의 선물인 사도들과 그의 후예인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영적 회복이, 영적 갱신이, 영적 부흥이 불가능했죠.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그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왕이 허락을 해요. 가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쌓아라. 그 성벽 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이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대요. 준행하며 또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이 에스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학사입니다. 곧 말씀의 전문 사역자라는 뜻이죠. 또 그는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에 최적화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느헤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강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선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온 유다 백성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에스라의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함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갱신이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후에는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하죠. 울어야 됩니다. 왜 울음이 나옵니까?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슬프고 기분 나쁘고 내가 왜 그런 마귀 짓을 했는가, 이게 원통하잖아요. 비싼 밥 먹고 얼마나 원통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쓰지 못하고 죄만 지은 것이 얼마나 원통해요.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원통하고 감사한 것이 교차되어서 흐르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들에게 에스라가 없었다면 회복과 부흥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있었다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이것이 이뜻이라고 설명한 에스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갱신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이 넘치는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남녀 목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 통해서 말씀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현대 우리에게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더 좋은 성령의 선물인 에스라, 사도의 후예인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 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뜻꿈놈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 두 관원장이 한날 한시에 감옥 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신기해서 갇힌 요셉에게 그 꿈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뜻꿈놈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어서 감옥을 나갑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만 2년 후에라는 뜻이 이 창세기 41장 1절의 만 2년 후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찐 일곱 마리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는데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뒤따라서 아주 흉측하고 다리하게 깡마른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다고 살찐 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잡아먹는 소가 속을 잡으면 일은 없죠. 꿈이니까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무 끔찍한 꿈을 꾸어가지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면 또 꿈이 꾸어졌습니다. 그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그 곡식이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또 따라 나왔습니다.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또 삼켜 먹어버립니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또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바로 임금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석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이 가득하게 몰려오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데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정술가와 행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꿈 해석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무당 정술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말했더니 그것을 바로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그 사람이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 사람이 거기 있느냐? 빨리 오라고 해라. 빨리 오라고 해라.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감옥지기들이 급히 가서 옥에서 요셉을 풀어내고 옥 속에서 수염을 못 깎아 수염이 그냥 툭툭 가 있는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바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꿈을 능히 푼다고 하는데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바로왕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 꿈이 꼭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곡식 꿈을 꾼 것도 일곱 충실한 그 이삭은 바로 일곱 해, 파리하고 빡깡 말라버린 일곱 이삭은 일곱 해 흉년.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임금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너무너무 넉넉하고 경기가 호황기가 7년 동안 지속될 건데 이때에 곡식을 낭비하지 말고 한 포리라도 모아서 창고를 있는 대로 지어서 전부 곡식을 저축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어서 7년 흉이 오는데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애국뿐만 아니라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가 감독관을 세워가지고요. 일곱 풍년 동안에 딱 절반은 먹고 절반은 전부 참고해드립니다. 5분의 1은 먹고 5분의 1은 전부 참고해드립니다. 성을 쌓아서 그냥 엄청나게 비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너무너무 총명하게 너무나 마음에 들게 이건 분명하게 요 꿈이구나 이 뜻으로 받아들인 바로 임금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자, 네가 이 7년 동안 관리를 해서 이 일을 완성해라. 여러분 그래서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한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의 양식이 넘쳤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세계의 모든 나라들 돈은 있지만 양식이 없어 죽을 판이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니까 애굽이 자동적으로 강대국이 되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애굽 나라의 바로 꿈을 해석해 주는 자.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 사역자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무당도 못 풀고 어떤 아주 학식이 있는 학자도 그 꿈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나라 그 7년 풍년의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하다가 7년 흉년 때 다 꿈을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애굽 때 바로 임금의 꿈을 꾼 해석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그 요셉 한 사람의 해석 때문에 바로 임금이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죠. 작가 챗 필규스의 30cm 마음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이 되게 하지만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가 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보면서요. 아,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나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아픔을 느껴야 리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꿈은요 이웃이나 공동체를 희생시키고 아프게 했으라도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리더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과 공동체의 삶을 꽃피우고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아픔으로 희생하는 자가 리더자예요. 그리고 꾼은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지만 리더는 목자처럼 양들 앞에 서서 역경과 부딪히면서 그것을 해치며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꾼은 설탕같이 자기 맛을 내려고 하고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이 없어지면서 남의 맛을 내어주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진정한 리더였던 사도들, 바로 이들의 리더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저는 사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하나라고 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열한 사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므로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건 피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면 순교의 제물 안 되는 거예요.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로마에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최원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최원석 씨는 조선일보 기자가 쓴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그가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왜 다시 토요타인가? 토요타 자동차에서 아시죠? 왜 다시 토요타인가? 라는 책을 제가 몇 주 전에 읽었습니다. 책 내용은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과 시장의 현장에서 다섯 번의 위기를 뚫고 어떻게 괴물처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2010년 2월 24일 미국 의회의 청문회 회의장 정인석의 안전 일본 도요타 자동차 회사 사장이 사과 발언을 하던 중 급기야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창업주 도요타 기이치로의 손자 도요타 아키오라는 사람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천만대 리콜이라는 사상 최대의 사태에 대해 미 하원 의원들이 호통을 치는 가운데 책임 추궁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후로 정확히 1년 뒤 2011년 2월 24일에 도요타 새 출발의 날로 정한 이후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연간 310조 원이라는 세계 최대의 영업이익을 계속 낼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낼 수 있는 심층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원석 기자는 어떻게 다시 토요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는 책 한 권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리더입니다. 리더. 한 회사나 기업체를 총괄하는 리더가 기업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도요타의 창업자의 손자, 즉 3세 갱년기 아키오 사장은 직원 34만 명을 훌륭히 이끄는 타고난 리더로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세계 1위 자리에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리더들을 이 사람이 전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과 기업을 잘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다시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 우리 한국의 회사의 책임자들 이 책을 읽었고 우리도 도태되지 않도록 해라는 의미로 이 책을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나 기업체의 승패,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 한 성도와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바로 이 한 사람 리더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의 승패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서 가르치는 영적 리더인 사도들, 그의 후예들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인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구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는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목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4년과 고려신학대학원 3년 동안 석사학위, 모두 7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와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교 공동학위인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수료와 졸업은 다르죠. 박사과정은요. 수료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고요. 졸업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뭐 박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별건 아니지만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생명, 어느 설교학교 설교학을 연구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달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도 성경과 설교를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으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역이라고 믿고 교회를 위한 최고의 사역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로서 참으로 언제나 두려운 사실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세 구절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은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언은 어쩐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바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사로이 마음대로 자기가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9절 20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사설에 풀거나 해석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예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설이 풀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 만약이라면. 저는 오늘 사모가 뭐 기도에 뭐 어디에 수요 예배인지 오늘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고 혹은 빼면 불리한 것은 빼고 11조 하라는 것을 딱 빼버리고 순종 안 하고 전도하라는 것을 빼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는데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풀고 해석하고 하나님 음성이라 하면서 억지로 해석하고 풀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 가르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 저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치원생처럼 말씀의 훈련을 받은 전문 사역자인 사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의 후예인 말씀의 전문가인 이 목사의 설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도록 성령께서 목사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설교 사역자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야 됩니까?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으면 제가 목사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로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말에 순종하셔야 여러분들의 복이 임하고 천국의 복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출발, 한 개인의 갱신과 변화와 회개와 축복, 부흥은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승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지, 유익이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복받을 일 제1순위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세운 이 목사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시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 30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맹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설득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너의 가정을 대대로 왕을 삼게 하려고 내가 작정했지만 나 이제 안 한다. 너 끝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을 하리라.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이 지멋대로 했거든요. 선지자의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 이 가정이 저주를 받는데요. 사울도 죽고 전쟁터에서 그의 아들 제2대 왕이 될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운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세운 자입니다. 목사가. 흔하고 흔한 게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핍박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더 좋은 성령의 첫 번째 선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의 더 좋은 두 번째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도를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도직은 없고 사도들의 후에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목사를 더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목사를 존중이 여러분들이 존중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도시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혹 모르면 알 수 없지만 아는 분이 있다면 존중 얘기고 공손히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수고 많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하는데 복잡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우리 아파트에 제가 다니면요. 인사도 안 해요. 존중 얘기시기 바랍니다. 존중 얘기시기.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존중 얘기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